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 하원에서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어제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고 사이버 해킹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말 미국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추가 대북 제재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서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해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발의해 하원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심의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이 오늘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를 방문해 내전이 격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끝내기 위한 새 평화안을 제시합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어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서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난 데 이어 오늘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새 평화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새 평화안이 유럽의 평화를 지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우크라이나 유혈 사태를 끝내기 위해 올랑드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뤼셀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러시아가 용병과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보내 분쟁을 계속 격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독일 뮌헨에서 오늘 3일 일정으로 열리는 국제안보회의에서 각국 정상과 고위 관리들을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와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은 오늘 우크라이나 동부의 전투지역에서 민간인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임시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트랜스아시아 항공 여객기 추락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타이완 당국은 사고 여객기의 엔진이 이륙 단계에서부터 결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비행안전조사위원회는 사고기의 블랙박스를 해독한 결과 이륙 37초 만에 오른쪽 엔진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응해 사고기 조종사가 왼쪽 엔진을 끄고 재점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비행기는 추락하고 말았다고 조사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조종사는 관제탑과의 교신에서 비행기가 추락하기 직전 엔진이 꺼져 긴급 상황이 발생했음을 알렸습니다. 타이완 관리들은 사고 여객기의 엔진에 이상이 생긴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58명을 태운 타이완의 트랜스아시아 항공 소속 여객기는 지난 4일 타이베이 송산공항을 이륙한 직후 교량에 날개가 부딪히면서 인근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35명에 이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동의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과 중국의 부상 등 외교 현안들에 대한 전략을 의회에 오늘 제출합니다. 33쪽에 이르는 오바마 대통령의 국가안보 전략 문서에 외교 정책의 중대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ISIL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 등 국제적 위협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상당수의 안보 문제들은 손쉬운 해결책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요르단 정부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에 대한 공습은 요르단 조종사 사례에 대한 보복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세르주 대 요르단 외무장관은 어제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ISIL이 어디에 있든 요르단이 가진 것을 모두 동원해 찾아내서 괴멸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건강보험회사 앤썸에 대한 대규모 해킹 공격을 수사하고 있는 미국 당국은 이번 사건이 중국의 소행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앤썸은 해커들이 8천만 명에 이르는 직원과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자사 데이터베이스에 침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수사 내용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해커들이 이번 사건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계뉴스 김연호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이 핵 문제를 제쳐두고 외부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몽상이라고 미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 장관은 남북회담이 5.24 제재의 해제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 많고 북부 산간 함경북도 동해안에는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국 등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미 정부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의 이런 전략을 몽상으로 일축했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대화에 관심을 보이는 듯하다가 곧바로 이를 거부하는 등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5일 BOA에 북한이 양극을 계속 오가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자국을 어쩔 수 없이 사실상의 핵과 미사일 보유국으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핵 문제 해결에 실패한 상황에서 결국 북한을 경제적으로 돕는 방안을 찾기로 결정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몽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의 거듭되는 위협적 성명에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날 북한 국방위원회가 핵 타격, 미국 본토 멸망 등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위협한 데 따른 반응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BOA에 북한의 자제를 촉구한다면서 추가 도발을 삼가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거기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변인실은 미국이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고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기 위해 협상할 의지가 있다면서도 공이 북한 쪽에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BOA와 전화 통화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관계 개선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러시아의 의지는 미국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seen some indications of increased engagement between Russia and the DPRK, but our alignment on the core goal of
이 관계자는 북한과 러시아가 합동 군사훈련을 추진한다는 보도를 알고 있고 양국이 관여 수준을 높여간다는 징후를 보고 있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북한 비핵화라는 근본 목표에 철저히 이해를 같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러시아가 국제 비확산 체제의 중요한 이해 당사자라면서 러시아 고위 관리들이 북한 당국자들을 만날 때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 포기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하원에 북한 정권의 돈줄을 죄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핵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현금이 북한 정권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에드로이스 위원장이 5일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현금이 북한 정권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제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기 개발과 거래, 사치품 조달, 자금 세탁, 상품 위조, 마약류 밀수, 검열, 인권 유린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을 미국 대통령이 지정해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이 돈 세탁 국가로 지정되면 북한 은행들은 미국 금융체계에 접근이 차단됩니다. 하원 외교위는 앞서 이란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며 돈 세탁 국가 지정을 통해 북한이 미국뿐 아니라 국제 금융체계에 접근하는 데 크게 제한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법안은 북한 당국과 금융거래를 하는 은행들에 대한 제재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한 북한 당국자들을 제재하는 한편 국무부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의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기 위해 미국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에게 저렴한 휴대전화와 인터넷 통신기구들을 전달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 화물을 철저히 검색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항구와 공항을 경유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선박과 비행기를 철저히 검색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는 이 같은 조치가 미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글 의원과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윌리엄 키팅 의원, 공화당의 맷 세먼, 테드 포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앵글 의원은 5일 초당적인 이 법안이 미국의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빈틈을 없앨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제재 강화를 위해서는 동맹들을 비롯한 국제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내용의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전체 회의에서 의결했지만 상원에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습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 소속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이 하원과 비슷한 내용의 대북 제재 법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중국은 미국 하원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중국은 국제관계에서 걸핏하면 제재를 사용하는 데 대해 한결같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홍래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제재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현 상황에서 각국이 지혜를 발휘하고 대화를 촉진해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진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건설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남북 대화가 열리면 북한에 대한 5.24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광복 70주년을 맞은 올해 민간 부분의 남북 교류 협력을 최대한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6.1제 한국 통일부 장관은 6일 서울에서 열린 우리은행 초청 강연에서 남북이 대화를 하게 되면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원하는 5.24 조치 문제를 남북 당국 간 대화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보다 유연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이 5.24 조치는 갈수록 효과가 약해지고 있는 압박단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 카드를 계속 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점에 관과 다른 카드와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급한 이산가족 상봉 확대라든가 아니면 이산가족 생존자들의 행사 주소 확인과 같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5.24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1제 장관은 현재 5.24 조치로 남북 경제 협력이 중단됐지만 5.24 조치에 대한 스터디를 다 해놓은 상황이라며 특히 남북러 합작 사업인 나진 핫산 프로젝트의 봉기약이 성사돼 한국의 자본이 투자되면 5.24 조치가 매우 어색한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6.1제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싸우더라도 서로 만나야 하며 북한이 대화에 나와 또 약속을 어기더라도 만나서 약속을 지키라고 끊임없이 설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 장관은 바람직한 남북관계는 한국이 원하는 쪽으로 북한이 와주길 바라는 것이라며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사회, 문화, 종교, 체육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될 수 있으면 다 허용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그러나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북한과의 대규모 경제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했습니다. 경제개발구 추진과 관련해 북한이 한국이 도와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보내고 있지만 북한의 경제 개방을 한국이 도우려면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유 장관은 나진 핫산 프로젝트에 대해 러시아를 둘러싼 환경이 좋지 않은 데다 러시아가 이 사업에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가 사실 걱정이라며 한국 정부로서도 부담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남북정상회담의 추진 과정 등을 기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군 단독 공중전투훈련 가운데 최대 규모인 소어링 이글 훈련이 지난 2일 시작됐습니다. 소어링 이글은 기습 침투하는 적의 전투기를 저지하고 대규모 공격 편대군으로 가상의 적의 핵심 전력과 목표물을 괴멸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올해 훈련에는 지난해 10월 실전 배치된 한국산 경공격기 FA-50이 처음으로 참가했으며 그 외에도 전투기와 기술기 전술기 40여 대와 320여 명의 병력이 참여합니다. 소어링 이글 훈련은 지난 2008년부터 한 해 두 차례씩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 훈련은 오는 13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됩니다. 북한에서 자행되는 집단 학살을 멈추기 위해 한국의 탈북자 단체들이 나섰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그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 관계자들을 이현철 기자가 만났습니다.
탈북자들로 구성된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의 집단 학살을 멈추기 위한 전세계 연대 공동대표들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침해 상황을 널리 알리고 국제사회 지지와 지원을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단체 김충성 공동대표는 5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집단 학살을 멈추기 위해서 3개월 전에 단체를 결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탈북자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연합을 하여서 김정은 정권의 북한 인권 그 집단 학살을 막기 위해서 저희 단체가 만들어졌고요. 연대 활동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활동들을 각자 따로따로 진행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 대표는 현재 한국 내 30여 개 탈북자 단체들이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평소 각 단체들이 하는 활동들도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집단 학살을 멈추기 위해 노력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원칙에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 지연아 공동대표는 전 세계 연대에 속해 있는 각 단체의 활동이 북한과 직접 연결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하는 일들이 직접 북한과의 연결이 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북한 주민들한테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정권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리고 직접적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들었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뒤 중국에서 붙잡혀 세 차례나 강제 북송됐던 지 대표는 특히 중국 당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막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 주찬양 공동대표는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뿐 아니라 북한 전역 자체가 감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사회에 공개된 정치범 수용소의 수는 뭐 6개의 그 구수는 15만 넘게 밝혀졌지만 솔직히 저는 주위에서 정말 그 갇혀있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북한 전역의 실태가 저희는 그 감옥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주 대표는 이런 상황이 바로 집단 학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아 대표는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이 같은 인권 침해를 멈추는 일은 탈북자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제사회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북한 정권을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탈북자들과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네. 함께 저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서 네. 또 우리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똑같은 전 세계 저 사람들하고 똑같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 대표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강력한 행동을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국가 기밀 절취 혐의로 구금했던 캐나다인 대북 인도주의 활동가의 석방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5일 단둥에서 대북 인도주의 활동을 하다 지난해 구금된 캐나다인 줄리아 까레트 씨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함께 구금됐던 남편 케빈 가레트 씨는 풀려나지 못한 채 계속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홍내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줄리아 씨와 남편 케빈 가레트 씨가 중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줄리아 씨는 1년간 중국 출국이 금지된 채 보석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외무부의 영사 업무 담당 차관실은 앞서 지난 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줄리아 씨의 석방을 확인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중국 당국의 조치를 환영한다며 하지만 계속 구금 중인 케빈 가레트 씨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고위 관리들이 그의 석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0대 중반의 가레트 씨 부부는 지난 8월 초 중국 국가기밀을 훔친 혐의로 전격 체포돼 기소 절차 없이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가레트 씨 부부는 기독교 오순절 계통의 선교사로 1984년부터 중국에서 영어교사 등으로 활동해왔습니다. 특히 2008년부터는 단둥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며 다양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레트 씨의 자녀들은 부모가 중국법에 위배되는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국가 기밀을 훔쳤다는 혐의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레트 씨 부부의 변호인 측은 이날 성명에서 캐나다와 중국 정부에 이 사안을 외교적 차원에서 긴밀히 해결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북중 국경 도시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는 외국 기독교인들에 대한 단속을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복수의 소식통은 VOA에 투먼의 두만강 기술 전문학교 교장인 한국계 피터 한 씨가 거의 8개월째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2년 기독교인들의 후원으로 현지에 학교를 설립한 뒤 북한의 여러 빵 공장과 비료 공장 등을 세우는 등 대규모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해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 교장의 구금과 다른 기독교인들에 대한 단속 강화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석탄은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품목이지만 근래 들어 수출액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북중 관계가 경색되고 있기는 하지만 외교적 요인보다는 시장 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달합니다.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품목은 석탄으로 전체 대중 수출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탄이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석탄 수출은 지난해부터 큰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석탄은 모두 11억 3천만 달러로 2013년에 비해 18%나 줄었습니다. 섬유 제품 수출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중 수출이 지난해 2.4% 감소한 데는 석탄 수출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난 2013년 북한의 핵실험과 장성택 처형으로 경색된 북중 관계가 양국 교역 규모의 감소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적어도 석탄에 관한 한 외교적 요인보다는 시장 요인의 영향이 커 보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무역진흥기관인 코트라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와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북한보다 더 큰 규모로 중국에 석탄을 수출하는 나라들 역시 지난해 큰 폭의 수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석탄의 국제 가격이 떨어지고 중국 경기가 둔화된 데다 환경 규제마저 강화됨에 따라 중국 석탄 업계가 어려움을 겪자 중국 정부가 석탄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은 수입 석탄에 대한 무관세 정책을 폐기하고 10월부터 3에서 6%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의 새 환경 정책도 북한의 석탄 수출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가 스모그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에 중국 정부는 에너지 발전을 위한 석탄 소비 비중을 현재의 66%에서 오는 2020년까지 62%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기 오염의 주 원인인 석탄 사용을 줄여나가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오는 2030년 이후 무공해 에너지원의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로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중국의 석탄을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 지난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타결했는데 협정 발효 2년 뒤부터는 석탄 수출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코트라는 이런 여러 요인들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은 앞으로도 전망이 어둡다고 지적했습니다. 코트라는 또 열악한 채탄 장비와 수송수단, 미숙련 인력의 강제 동원, 또 자본과 기술 부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의 석탄 채굴량도 크게 늘어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구호단체인 Feed the Children이 지난해부터 대북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북한의 고아들에게 57만 5천 명분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식량을 전달했습니다. Feed the Children은 또 북한의 상주 사무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중남부 오클라호마주에 본부를 둔 구호단체 Feed the Children이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에서 신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코리 고든 씨는 지난해 북한에 컨테이너 4개 분량의 식량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started work there and we have shipped now 4 containers so far. So again, it's a new program. However, we've provided a little over 575,000 meals.
고든 씨는 4일 미국 존스 홉킨스 대 국제관계대학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Feed the Children의 대북 활동에 대해 소개하면서 지난해 북한 고아들에게 57만 5천 명분의 식사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Feed the Children이 전달한 식사는 바이타밀로 불리는 영양 강화 식품으로 콩과 보리, 쌀을 섞은 것입니다. 고든 씨는 이 단체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북한에서는 바이타밀을 일반 쌀에 섞어서 밥을 지어 아이들에게 나눠준다며 아이들은 쌀밥보다 더 특별식으로 반겼다고 전했습니다. 고든 씨에 따르면 바이타밀 컨테이너 하나 분량의 가격은 미화 5천 달러로 한 봉지당 3센트에 해당합니다. 고든 씨는 지난해 7월 지원품 분배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의 9개 고아원을 방문했다며 당시 고아원 관계자들과 의사들, 정부 당국자들 모두가 단백질과 영양소가 강화된 바이타밀의 효용성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측이 지원에 대해 여러 번 감사를 표하며 더욱 많은 지원을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든 씨는 앞으로 식량 외에 구충제와 비타민 A를 북한에 지원하기로 북한 측과 합의했다며 대북 사업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we will continue expanding the program, working first with the orphanages, and then expanding to the schools.
우선 고아원들과 외곽 지역의 학교들을 지원하고 이어 영양 강화식품과 비타민 A 구충제 그리고 의료 지원과 농업 지원도 구상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고든 씨는 특히 Feed the Children이 북한의 상주 사무소를 둘 계획이라며 북한 측에 제시한 약정서에 지원품의 분배 감시를 위한 사무소 설치를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유엔 기구들과 유럽의 6개 구호 단체들만 상주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고든 씨는 어떤 아이도 배고픈 상태로 잠을 자지 않는다는 Feed the Children의 설립 목표를 설명하면서 북한을 지원할 기회가 주어진 이상 이를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9년에 설립된 Feed the Children은 미국 내 50개 주와 전 세계 20개 나라 어린이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는 이 단체를 미국에서 24번째로 큰 자선단체로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지난해 곡물 생산이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주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량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6일 북한의 식량 수급 추이라는 분석 자료를 내고 북한의 지난해 식량 생산량이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최근 20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과 유엔 식량 농업기구 자료를 토대로 만든 이번 자료에서 권 원장은 지난해 쌀과 옥수수, 콩 등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총 498만 톤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최근 유엔 식량 농업기구가 발표한 도정하기 전 기준의 594만 톤을 도정 후로 환산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원장은 지난해 봄 가뭄으로 이모작 작황이 저조해 전망치보다 생산량이 적었지만 가을 작황이 무난해 고난의 행군 이후 식량 생산이 가장 많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1995년 405만 톤에서 2001년 257만 톤까지 떨어졌지만 2004년부터는 대체로 400만 톤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2011년 422만 톤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엔 445만 톤, 2013년 484만 톤, 그리고 지난해 498만 톤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권 원장은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 당국이 농사에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고 비료와 농자재 공급에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둔 게 일정 수준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협동농장 농민들에게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스스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 포전 담당제와 같은 개혁적 조치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0년 초반에는 국제사회 지원에 의해서 북한이 거의 이제 어려움을 극복을 했다가 한 몇 년 전에 아주 어려움에 다시 이제 처해 있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다시 북한의 이제 외부의 지원이 아니고 자체 내력에 의해서 그 어려움을 좀 극복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식량 공급량은 주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량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자체 수확량이 적었던 2007년까지는 수입과 국제사회 지원 덕택에 주민들의 최소 수요량만큼 식량을 공급할 수 있었지만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외부 지원 감소로 7년 연속 수요량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체 생산량이 최근 20년 사이 최대인 지난해에도 식량과 종자, 사료 등을 포함한 최소 곡물 수요량은 537만 톤으로 추정됐지만 공급량은 자체 수확량에 수입과 외부 지원을 합쳐도 8만 톤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결국 북한 주민들이 공식 통계로 잡히지 않는 개인 영농인 이른바 소토지 경작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권 원장은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 북한 당국의 농업 중시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며 자연재해와 같은 큰 변수만 없다면 올해 수확량도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에는 정부 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싱크탱크가 단 두 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6,700여 개 싱크탱크 가운데 북한의 싱크탱크는 단 두 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산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최근 발표한 2014 세계 싱크탱크 순위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싱크탱크는 국가적인 관심사인 공공정책에 대해 연구하는 기관으로 정부가 정책을 모색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유용한 지식이나 조언, 자료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제임스 맥간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 소장의 말입니다.
Well, it generally increasingly is a part of one helping especially in Asia.
싱크탱크는 특히 한 나라 정부가 직면한 정책적 도전들에 대처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싱크탱크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전 세계 싱크탱크의 28%에 해당하는 1830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어 중국과 영국, 독일, 인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의 싱크탱크 수는 모두 35개로 세계 25위권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싱크탱크 두 곳이 어느 곳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두 곳은 세계 우수 싱크탱크나 아시아 우수 싱크탱크, 각 분야별 우수 싱크탱크 등 100개 내지 150개씩 선정하는 그 어떤 곳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해 세계 수준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가 세계 최고의 싱크탱크로 꼽혔고 영국의 채터마우스, 미국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벨기에의 포르헤겔 연구소가 뒤를 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국제문제연구소가 13위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고 중국의 사회과학원이 27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45위, 한국개발연구원이 49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전 세계 주요 싱크탱크의 순위를 평가해 발표하고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 산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올해 보고서가 싱크탱크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 2,000명 이상의 도움으로 작성됐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도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요르단군이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서 시리아와 이라크의 ISIL에 대한 보복 공습을 벌였습니다. 중국이 독자 개발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적용해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또 타이완 여객기 추락사고 원인은 엔진 결함이라는 잠정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관한 이 국가조찬기도회에 달라이 라마가 참석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도 이건 미국의 텔레비전 뉴스들은 계속해서 이 요르단 군이 ISIL에 보복 공격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중동 소식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요르단이 자국 조종사를 잔인하게 살해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에 대한 보복 공습을 가했는데요. 요르단은 ISIL이 지난해 12월 생포한 자국 조종사를 산채로 화형에 처하는 끔찍한 동영상을 공개한 후 압둘라 국왕이 직접 땅을 뒤흔드는 보복을 다짐했었습니다. 어제 요르단 공군 전투기 수십 대가 시리아와 이라크 내 ISIL 목표물에 대해서 공습을 실시했는데요. 나세르 주대 요르단 외무장관은 이번 공습은 ISIL에 대한 보복의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비겁한 테러 분자들인 ISIL을 끝까지 추적해서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요르단이 앞서 ISIL이 인질 맞기환을 요구했던 테러범들도 처형을 했죠?
그렇습니다. ISIL의 전신인 이라크 알카에다와 연계돼 요르단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테러범들이었는데요. ISIL이 요르단 조종사 살해 동영상을 공개한 그날 즉각 이제 테러범 두 명에 대한 형을 집행을 했고 또 어제 공습도 사흘 만에 이뤄진 겁니다. 이렇게 요르단이 신속하고 강력하게 ISIL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르단의 국왕이 직접 군복을 입고 이 보복 공격을 지휘를 하고 지금 현재 그런데 요르단의 공습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국왕이 직접 군복을 입은 모습도 이제 요르단 관영 매체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네.
F-16 전투기 20여 대가 공습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요르단 정부는 이 관영 TV를 통해서 이 출격에 앞서서 ISIL을 공격할 폭탄에 ISIL은 이슬람이 아니다 이런 이 문구를 써놓는 장면, 또 전투기가 출격하는 장면, 또 공중에서 촬영한 이 ISIL 목표물을 타격하는 장면 등을 곧바로 또 내보냈습니다.
네.
공습 작전명도 ISIL에 희생된 조종사 마즈 알카사스베의 이름을 따서 순교자 마즈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공습 지역은요, 특히 ISIL이 이슬람 국가 수립을 선포하고 수도로 삼고 있는 라카, 또 유전지대인 데이르 에조르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요르단군은 ISIL의 무기고와 군사훈련 시설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공습으로 ISIL 사령관 등 수십 명이 사망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요르단 정부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네, 미군도 요르단의 공습을 지원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미군도 F-16과 F-22 전투기 등을 동원해서 폭격에 필요한 정보와 감시 정찰, 또 목표물 식별 임무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는데요. 요르단은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앞서 또 미국은 요르단에 대한 군사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었는데요. 최근에 압둘라 국왕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서명한 이 방위협력각서에는 이 두 나라의 방위협력을 2017년까지 연장하고요. 또 미국이 그때까지 요르단에 매년 4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네, 미군이 구조 임무를 띈 부대를 이라크 북부에 전진 배치했다는 보도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요르단 조종사가 ISIL에 붙잡혀서 살해되면서 중동의 공습 참여국들이 자국 조종사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이뤄진 조치입니다. 특히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의 경우에는 이 공습 참여를 중단하고 지원 입문만을 제공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었는데요. ISIL에 살해된 요르단 조종사는 지난해 12월 24일에 F-16 전투기를 몰고 작전에 참가를 했는데 전투기가 추락하면서 비상탈출에는 성공했지만 지상에 있던 ISIL 대원들에게 붙잡혔다가 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쿠웨이트에 있던 수색 구조용 군용기와 병력을 이라크 북부로 전진 배치한 것입니다. 네. 중동 국가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죠.
네.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는 ISIL에 대한 복수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암만의 사원들에서는 숨진 조종사를 위한 기도회가 열렸고요. 또 끔찍한 동영상에 분노한 주민들이 ISIL에게 죽음을,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특히 압둘라 국왕의 부인 라니아 왕비도 숨진 알카사스베 중의 사진을 들고 행진에 참가한 모습이었는데요.
네.
요르단에서는 이번에 조종사의 죽음이 있기 전까지는 이 국제연합군의 공습 참여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앞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요르단 국민 5명 중에 1명은 이 공습 참여에 반대한다고 응답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자국 조종사가 끔찍하게 살해되는 동영상이 공개된 후에는 오히려 공습을 확대해서 ISIL을 격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압둘라 국왕도 이 ISIL에 대한 보복을 선언하면서 ISIL의 위협에 맞선 대응에 있어서 온 나라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군이 독자 개발한 GPS를 적용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요. GPS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의 준말입니다. 중국이 독자 개발한 GPS의 이름은 베이더우, 한자로는 이제 북두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요.
네.
이 중국군은 베이더우 시스템을 이용한 작전 적용 훈련을 광시 장족 자치구에서 이틀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한 겁니까?
이 훈련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중국군이 베이더우를 활용한 보다 정밀한 지휘와 무기 운용, 또 수송 등의 기술을 중국군의 지휘와 무기체계에 이미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중국은 미국의 GPS에 의존을 했었나요?
그렇습니다. GPS를 처음 개발한 나라는 미국이죠. 그리고 네. 전 세계적인 GPS망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많은 나라들이 상업적인 용도는 뭐 물론이고 군사적인 용도를 위해서도 미국 GPS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무기 운용을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 GPS는 여러 개의 위성에서 받은 신호를 가지고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기술 아닙니까?
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제 이런 이 군사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중요한 기술을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면서 이 독자적인 GPS를 지난 몇 년간 개발해 왔고요.
네.
아직은 전 세계를 범위에 두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아시아와 태평양 서부 일부만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GPS 시스템을 갖췄고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군사 훈련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중국은 특히 2020년까지는 위성을 더 띄워서 전 세계를 커버하는 이 콤파스라는 새로운 GPS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다른 나라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를 커버하는 GPS 시스템 글로나스라는 것을 이제 개발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유럽연합과 인도, 일본도 전 세계는 아니지만 자국과 주변 지역을 커버하는 GPS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아시아 소식 하나 더 알아보죠. 지난 4일 타이완에서는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었는데 추락 원인이 엔진 결함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죠?
그렇습니다. 오늘 타이완 비행안전조사위원회가요. 이번 사고에 대한 잠정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블랙박스를 수거해서 분석한 결과인데요. 추락한 트랜스 아시아 항공사 여객기 엔진에서 결함이 발생했고 이것이 직접적인 추락의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조종사도 추락 직전에 엔진이 꺼졌다고 관제탑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었다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공개된 이 조사 결과에는요. 이 조종사와 관제탑의 교신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사고 여객기가 타이완 숭산 공항에서 이륙을 위해서 이제 도약을 시작한 게 이 오전 10시 52분 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륙 직후 몇 초 만에 기장이 1번 엔진에 이상이 있다고 관제탑에 긴급하게 알리는 내용이 이제 블랙박스에 들어있는데요.
네.
사고기는 프랑스 ATR사에서 제작한 ATL-72 쌍발 터보 프로펠러 여객기입니다. 엔진 두 개의 이제 앞에 프로펠러가 달리는 그런 형태의 소형 여객기인데 엔진 두 개 중에 한 개에 이상이 감지된 것이고요. 또 곧이어서 1번 엔진 이상 때문에 연료를 차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2번 엔진도 꺼졌다는 교신이 곧바로 또 나오는데요.
아, 네.
그러니까 이륙 중인 과정에서 엔진 두 개에 모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이어서 기장은 이제 앞서 알려진 대로 구조 요청인 메이데이를 반복을 하고요.
네.
엔진이 꺼졌다고 말을 했고 또 곧이어 재이륙이 필요하다. 항공기의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긴박한 상황을 관제탑에 알렸지만 결국은 몇 분 만에 인근 하천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네, 결국 엔진이 두 개인 이 여객기 엔진이 모두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서 추락했다는 건데 엔진에서 왜 결함이 발생했는지도 밝혀졌나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조사위원회가 잠정 조사에서 엔진 결함의 무게를 뒀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하신 엔진 결함이 이제 정확히 왜 발생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후속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장이 관제탑에 1번 엔진이 꺼졌다. 1번 엔진에 결함이 있다. 그래서
네.
그 연료를 차단하겠다고 말한 뒤에 또 2번 엔진이 곧바로 또 꺼졌다고 보고를 합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계적인 결함은 없었는지 또 조종사의 실수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속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네. 이번에 그 인명피해 집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사고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등 58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15명이 구조되고 35명의 사망이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10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인데요. 사고기가 추락한 하천에서는 오늘도 실종자 시신을 수습하기 위한 수색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한편 사망자 35명 중에 중국인 사망자가 25명으로 꽤 많은데요.
네.
이들은 대부분 관광 목적으로 타이완을 방문한 사람들이었고 이 항공기에 탑승객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었다고 하니까 실종자 중에도 중국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조종사까지 마지막까지 조종관을 놓치지 않고 여객기를 구하려고 했던 흔적도 발견됐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타이완 언론에 따르면요. 인양된 여객기 조종석에서 기장과 부기장의 시신을 수습을 했는데 두 사람 모두 조종관을 붙잡은 채 숨져 있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여객기가 추락한 장면을 보면 짧은 순간인데도요. 이들이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고층 건물, 또 민가가 있는 곳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피하면서 하천 쪽으로 여객기의 방향을 튼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록 여객기는 추락을 했지만 이들이 살신성인의 자세로 그래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워싱턴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만났다죠?
오바마 대통령이 주최하는 연례 국가 조찬 기도회가 어제 이곳 워싱턴에서 열렸는데요. 여기에 달라이 라마가 참석을 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직접 뭐 만나서 대화나 악수를 한 것은 아니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한 연단에서 아주 가까운 그런 자리에 달라이 라마가 앉아 있었고 또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 머리에서 달라이 라마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달라이 라마를 향해서 좋은 친구를 특별히 환영한다. 또 달라이 라마는 자비를 실천하고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영감을 준 본보기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달라이 라마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해서 자신을 언급하자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서 합장을 하면서 답례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국가 조찬 기도회가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워싱턴에서 매년 2월 첫째 주 목요일에 열리고요. 원래 이름은 이제 대통령 조찬 기도회였는데 90년대부터 국가 조찬 기도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조찬부터 이제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이어지는 행사들이 있는데요. 미국의 정치와 종교 인사들뿐만 아니라 외국의 인사들도 초청이 됩니다. 달라이 라마도요.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가 조찬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이번에 열린 조찬 기도회 참석자는 모두 3,600명 정도였고 이 중에 100명 정도가 외국에서 온 초청객들이었다고 합니다.
네. 기도 후에 별도로 이 두 양자가 만난 적은 있나요?
이번에 별도의 만남은 없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행사장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끝낸 후에 달라이 라마와 별도의 대화나 접촉을 하지 않고 퇴장을 했고요. 그동안에 오바마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와 여러 차례 만나긴 했는데 모두 백악관에서 비공개로 만나고 나중에 사진 등이 이제 공개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두 사람이 대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자,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 이 달라이라마를 접촉하는 외국의 그 지도자나 정부를 그 비판을 했는데 자, 네. 이번에는 그 뭐 어떤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겠죠?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앞선 때와 마찬가지로요. 이번에도 이 오바마 대통령과 달라이라마의 만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뭐 만남이 있기 전에도 그랬고 만남이 네. 있은 후에도 그렇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오늘도 달라이라마는 반중국 분리운동을 이끄는 인물이라면서 어떤 국가 지도자도 중국의 내정 문제인 티베트 문제에 간섭하거나 달라이라마와 만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지금까지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고 북부 산간은 낮 동안에 함경북도 동해안은 밤에 흐리고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부터 모레는 대부분 지방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는 영하 17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11도에서 영상 6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2 내지 4미터로 점차 오후가 될수록 높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구름이 많고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는 3도, 신의주 오전에 구름 많다, 오후에는 가끔 구름이 끼고 최저 영하 3도, 최고 2도, 강계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하 4도, 해주, 개성 모두 구름 많고 해주는 최저 영하 1도, 최고 5도, 개성은 최저 영하 4도, 최고 4도입니다. 함흥, 장진 구름 많겠습니다. 함흥 최저 영하 3도, 최고 6도, 장진 최저 영하 15도, 최고 영하 4도, 해산은 흐리고 오후에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17도, 최고 영하 5도. 원산은 구름 많고 최저 0도, 최고는 6도입니다. 선봉은 오전에 구름이 조금 끼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5도, 최고는 2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 앞바다 오전 구름이 조금 끼고 물결은 0.5 내지 1미터, 오후는 구름 많고 물결은 1 내지 2미터. 동해 먼바다 오전에 구름 조금 끼고 물결은 1.5 내지 2, 오후에는 구름 많고 물결은 2 내지 3미터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고 서해 앞바다 물결은 오전에 0.5 내지 1미터, 오후에는 2 내지 3미터. 서해 먼바다 오전에 0.5에서 1.5미터, 오후에는 2 내지 4미터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 하원에서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어제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고 사이버 해킹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미 의회는 지난해 말 미국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추가 대북 제재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서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해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발의해 하원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심의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이 오늘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를 방문해 내전이 격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끝내기 위한 새 평화안을 제시합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어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서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난 데 이어 오늘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새 평화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새 평화안이 유럽의 평화를 지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우크라이나 유혈 사태를 끝내기 위해 올랑드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뤼셀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러시아가 용병과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보내 분쟁을 계속 격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독일 뮌헨에서 오늘 3일 일정으로 열리는 국제안보회의에서 각국 정상과 고위 관리들을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와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은 오늘 우크라이나 동부의 전투지역에서 민간인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임시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트랜스아시아 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타이완 당국은 사고 여객기의 엔진이 이륙 단계에서부터 결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비행안전조사위원회는 사고기의 블랙박스를 해독한 결과 이륙 37초 만에 오른쪽 엔진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응해 사고기 조종사가 왼쪽 엔진을 끄고 재점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비행기는 추락하고 말았다고 조사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조종사는 관제탑과의 교신에서 비행기가 추락하기 직전 엔진이 꺼져 긴급 상황이 발생했음을 알렸습니다. 타이완 관리들은 사고 여객기의 엔진에 이상이 생긴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58명을 태운 타이완의 트랜스아시아 항공 소속 여객기는 지난 4일 타이베이 송산공항을 이륙한 직후 교량에 날개가 부딪히면서 인근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35명에 이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수천 명의 군중이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IL에 의해 살해된 요르단 전투기 조종사를 지지하는 가두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오늘 알 후세인이 사원에서 금요 기도를 올린 뒤 요르단 국기를 들고 반 ISIL 구호를 외쳤습니다. 한편 요르단 정부는 ISIL에 대한 공습은 요르단 조종사 살해에 대한 보복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세르주데 요르단 외무장관은 어제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ISIL이 어디에 있든 요르단이 가진 것을 모두 동원해 찾아내서 괴멸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요르단 전투기 조종사 마즈 알케사스베 중위는 지난해 12월 시리아에서 생포된 뒤 ISIL에 의해 화형당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동의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IL과 중국의 부상 등 외교 현안들에 대한 전략을 의회에 오늘 제출합니다. 33쪽에 이르는 오바마 대통령의 국가안보 전략 문서에 외교 정책의 중대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국제적 위협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상당수의 안보 문제들은 손쉬운 해결책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건강보험회사 앤썸에 대한 대규모 해킹 공격을 수사하고 있는 미국 당국은 이번 사건이 중국의 소행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앤썸은 해커들이 8천만 명에 이르는 직원과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자사 데이터베이스에 침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연호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AM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도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